오늘 역사고전 강의 제22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으니까 22강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보충 설명이랄까요? 예비적인 설명, 세계사적인 맥락 이런 것을 좀 더 오늘까지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17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서양에서는 이 17세기를 제네럴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들은 일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서양은 이렇게 일반 위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즉 왜 위기가 되었느냐, 기존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딱 어떤 사회가 잘 구성되어 있다, 잘 조직되어 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사회의 물질적인 생산이라든가 또는 그 물질적인 생산을 통제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힘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힘들을 정당화해주고 세금을 걷어가는데 세금 걷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단순한 무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일종의 정당화 이론이 필요하죠. 그런 정당화 이론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권위라고 그럽니다. 권위. 뭐 전두환 같은 권위주의 정치, 뭐 권위주의적인 통치, 오공화국의 권위주의 통치, 그럴 때는 요즘에는 무력만 가지고 권위를 세우는 걸 권위주의라고 그러는데, 본래는 권위주의 통치다 그렇게 말을 하면 무력 이외의 어떤 그런 정당화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이때 17세기,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서양에서는 지난번에 22강 발문에 있던 내용처럼 과학과 기술이 이제 종교를 제치고 진보의 역사를 형성하는 하나의 추동력으로서 앞장서게 되고 또는 권위의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17세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21세기 이르기까지 세계사가 그런 세력들이, 그걸 만들어낸 세력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형성하고 하면서 세계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 했나? 16세기, 18세기에 조선이라든가 중국 청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일본은 이제 진해가 뭐 서구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서양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년 정도를 앞장서 있다 보니까 승리자의 이야기, 승리자의 서사를 가지게 되고, 우리 동아시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패배자의 서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주입된 측면도 있어요. 17세기 이후에 3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사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근대 세계라고 하는 게 뭐 진보와 발전과 그리고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이론들, 이런 것들을, 서양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계를 이해해 버리니까 그런 점도 있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꼭 그것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일본에서 겐로쿠 문화 이후에 그다음에 가세이 문화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가 바로 16세기에서 18세기에 해당하거든요. 그 200년 정도. 그때쯤 되면 일본은, 일본의 그 동경, 예도는 세계 최대의 도시에 뭐 아주 그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도시 문화가 발전했고, 송나라, 그 전에 송나라에서도 그렇고, 명청을 거치면서 이제 동아시아 세계는 사실 굉장히 안정된 세계가 되었어요. 16세기에 사회가 약간 흔들림이 있었고 기존 질서가 동요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반도는 조선이 계속해서 1392년 이래로, 1392년 1800년에 이르기까지 500년 가까이에 걸쳐서 조선이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은 명나라가 청나라에 멸망하고, 청나라가 어쨌든 그 나라가 뭐 만주족의 나라가 됐건 뭐 흉노족의 나라가 됐건 뭐 낑깡족의 나라가 됐건 간에 나라가 안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동아시아 3국에는 평화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주권체가 성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섰고 중국은 청나라가 생겨났고 그리고 유럽은 그런데 유럽은 이제 17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을 놓고 싸우는 일반 위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세계 정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1600년대 후반, 즉 30년 전쟁이 1648년인데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그냥 군비 확장하고 군사 기술을 혁신해서 뭐 전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화로운 시대로 들어서면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치하의 중국에서는 정부가 그 뭐 무기를 제조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뭐 싸울 일이 없어요. 청나라도 대외적으로 싸울 일이 없고 싸워봤자 강의제 이후에 뭐 건륭제가 저 위구르 티벳 지역 오늘 말한 신장 위구르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 안 하면 무기 체계는 당연히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뭐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든다, 농기구를 만든다 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태평성대가 되었죠. 그래서 안정화되는 사이인데 이때 이제 유럽은 군비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군비 경쟁의 시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최대 국가인 중국은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군축을 하게 되는 거고 서구는 군비 경쟁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 군비 경쟁과 전쟁, 군비를 잘 마련해서 전쟁하는 시기하고 평화의 시기에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서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쇠퇴해 있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정말 착각이고 큰 착각이죠. 이제 서양에서는 왜 유럽이 앞서 나갔는가라고 하는 Why Europe이라고 하는 이 태제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데 뭐 혁신이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화로운데 무슨 혁신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좀 간과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서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국에서 잉글랜드의 그 절대 왕권을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귀족들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마련한 게 잉글랜드 내전이 끝난 다음에 1688년 명예혁명이잖아요. 그런데 1688년 명예혁명이다 이러면 말이 명예혁명이지 얼마나 종신산업고 어이없고 뭐 복잡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때 동아시아 세계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688년 명예혁명 시대에 잉글랜드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대로 들어서거든요. 큰 그림을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는데 그제서야 그 지역은 이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역 특유의 어떤 발전 양상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아, 이게 좀 우리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한계까지 끌어올릴 대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농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제서야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발전시킨 군비 경쟁을 통해서 발전시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침략 전쟁에 나서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뭐 기술 혁신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든가 산업혁명이 뭐 있어서 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설명이 있는데 그 이전의 역사가 있죠. 그게 바로 전쟁 자본주의 전 지구적인 전쟁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1588년의 아르마다 해전. 우리로 치면 1588년이니까 1592년 임진왜란 전이고 1588년 아르마다 해전에서 잉글랜드가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제국이 성립을 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 영제국이 그레이트 브리튼 잉글랜드가 이제 스코틀랜드 왕국도 통합하고 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죠. 그러면 1588년에 그랬는데 아직 그때는 잉글랜드의 산업혁명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산업혁명은 1700년대니까 그 이전에 즉 그냥 아주 아주 그 단순화해서 말해보자면 1700년 아니 1588년 아르마다 해전부터 1700년대 산업혁명 사이에 그럼 얘들이 뭘 했느냐? 서구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때 바로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를 글로벌 자본주의의 아주 원초적인 그런 형태들이 전쟁, 월 캐피탈리즘, 전쟁 자본주의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작동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자본의 본원적 축적, 원초적 축적이라고 말하는데 요새는 본원적 축적이라는 말이 더 적당하겠죠. 본원적 축적이 일어났다. 요걸 다루고 있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제로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론적인 통찰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된 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총균세 읽긴 읽었는데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이걸 더 이상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나. 요새 총균세는 뭐 그냥 불멸의 이제 베스트셀러 스테디 베스트셀러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지리적인 생물학적인 이점이 있다. 그런데 영국만이 자본주의 선두로 나서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총균세 딱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총균세. 아,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뭐 그냥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놓은 케네스 포메란츠가 쓴 대분기.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 The Great Divergence라는 책 있죠. 요거는 뭐 널리 알려진 책인데 19세기 서구에서의 산업화. 일어나면서 유럽이 전 세계의 전 지구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대분기가 일어났다. 그게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인데 무엇보다도 요 다이아몬드나 포메란츠나 이런 사람들의 책들은 저걸 고려하지 않고 있죠. 그 제도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엘 머키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성장의 문화 이런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뭐랄까요?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결점이 있고 그거 다른 책으로 보완하면 되죠. 뭐 책 하나로 끝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책을 이렇게 저렇게 읽겠습니까? 골고루 읽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요 시대에 요 시기에 나온 서양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담 스미스 국부론. 네.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 또는 국부론이라고 웰스 오브 네이션이라고 딱 간략하게 축약해서 부르는 책 국부론. 국부론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면서 아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어쨌든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합되고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그 변화와 지향점들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죠. 스미스 아담 스미스 책 중요한 책이죠. 중요한 책이니까 역사 고전은 아니지만 고전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데 뭐. 자, 그래서 22강에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미리 좀 해놓고 우리가 얘네들은 과학과 기술 만들어낼 때 우린 뭐 했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의 핵심입니다. 이런 자잘한 논거들을 제시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273페이지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발전된 요소들 중에서 살아남은 것이 몇 가지 있다. 그게 르네상스가 근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역사고정 강의 이 해설 녹음을 들은 분들은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대다 그러면 16세기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8세기 요때부터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17세기죠. 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원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아서 계기로서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뭐 세계 최초인가요? 아시아 최초의 추국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상학에 관한 전 세계적인으로 아주 뭐 앞서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잘한 기술들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르네상스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하나의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체계적으로 묶여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지식 컴플렉스, 즉 지식 복합체로서 등장한 건 아니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정치술과 군사술이 있다. 요거는 부르크하르트의 책,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에 보면 서술이 돼 있죠. 요런 게 이제 부르크하르트의 책,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이런 책들을 그냥 미술사 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읽으면 미술 얘기 별로 없거든요. 바로 요런 부분들을. 이 요소들은 군상 복합체, 군상이라는 게 군사 그리고 상업, 그렇죠? 군사 상업 복합체와 함께 17세기에 전성되었다. 정치술, 군사술, 군산 복합체 이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다. 이런 표현들 제가 여기 제 독창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요약 정리를 저도 읽고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이런 걸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원리적인 것. 즉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전. 이게 이제 기업체에서도 비전 막 그러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저기 뭐죠? 최근에 우리 최우찬 씨가 그 뉴스레터 서비스 하는 곳을 바꿔서 근데 인파워든가 하는 책 저 그것도 좀 읽어봤는데 그 기업에서 쓰는 책인데 코칭 어떻게 기업의 그 조직원들을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제가 무슨 기업 조직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이제 강의하는데 또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술들 기법들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내가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해왔다. 이런 게 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성공기만 써놔서 공부의 기술이랄까요? 그런 것을 그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자기 혼자만 비법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공부 세계, 공부학이랄까? 공부의 세계? 그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IT 기업이나 이런 컨설턴트들 좀 훌륭한 분들이 쓴 그런 기련 책들을 보면서 아 요걸 응용해서 내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해봐야겠다. 또 자료를 모으고 뭐 조직하고 이럴 때 아 요런 것들을 내가 해온 독서카드 방법이죠. 저의 방법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독서카드 방법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16세기, 18세기에 이런 거 다 독서카드 이렇게 써놓은 거 꺼내가지고 그냥 책 읽고 써놓은 거 꺼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 있잖아요. IT 기업은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뽑아야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제가 뭐 사람 뽑을 일은 없고 와서 강의 들어주시면 고맙지 뭘 제가 가려서 사람들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식을 조직하는 방법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아 책 읽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정리해야겠구나 그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공부법에 대한 그 힌트를 또는 도움말을 얻기 위해서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예전에도 제가 2000년대 초에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책들 봐도 늘 나온 얘기면 비전 얘기하려고 이렇게 잔소리 많이 했네. 미안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면 종교가 될 테지만 신념체계거든요. 비전이라는 게. 그리고 그 신념체계를 실행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조직의 방식이 있고 저는 공부의 방식이 있겠죠. 저의 공부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읽고 뭐 쓴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건강을 위해서는 약 먹는다. 시간 들여서 운동하고 뭐 제가 짐종국도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책 읽고 글씨 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마련하고 그런다. 뭐 그런 어쨌든 실행체계 때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지적 권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바로 과학이 이 역할을 했다. 오늘 273페이지 거기까지 지금 설명드렸어요. 과학이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정치술과 군사술, 군상복합체, 군산 아니죠. 아직은 산업이 이제 그것이 있는 토대 위에서 17세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하고 함께 결합이 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근대사회를 형성해 나아가지는 못했겠죠. 그냥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잔기술이 있었다.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겠어요. 이런 비전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의 과학과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의 과학과 기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